최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드론 무인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상륙 강습함 복서함이 약 900m 정도로 초근접해온 이란 드론에 방어적 행동을 취했다며 격추 사실을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 측이 미국을 상대로 적대 행위를 했던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인명과 시설,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직후 미 당국자는 격추에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전자기파를 동원했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관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현지 시간 오전 10시쯤 복서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국제 공역을 지나고 있었다고 밝히고 이때 이란 무인기가 위협적인 수준까지 근접했고 복서함은 방어적 행동을 취해 함정과 승조원들의 안전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측 드론에 손실이 없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고 미 복서함이 실수로 미국 드론을 격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도 아락치 차관의 트윗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드론 격추 주장에 대한 공식 반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위구르족 소수민족 처우에 대해 세기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마지막 날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은 우리 시대 최악의 인권 탄압 중 하나가 자행되는 본거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이것이 과연 중국 헌법이 규정한 종교 자유에 일치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동안 중국 신장 자치구에 사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위구르 주민들이 이른바 재교육 캠프에 강제 수용되는 실태를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이 캠프에서는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 캠프가 테러 분자들을 교화하는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제할 경우 한층 강화된 핵사찰을 영구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자리프 장관은 어제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이번 발언은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부의 진실된 중대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구체적으로 이란 핵합의에 규정된 2023년 시한을 언급하면서 이란 의회가 2023년 이후에도 국제력 원자력 기구의 영구적 사찰을 수용하는 합의를 인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와 교섭해 제재를 해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 제재를 풀라 그러면 2023년 이전에라도 추가 합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한 이란 정부가 앞으로도 또 다른 중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프랑스 파리 근고 샹띠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법인의 근거지 박영업활동 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G7 재무당국은 또한 가상화폐 규제 원칙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의장 성명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비롯한 가상화폐가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주요 당국자들은 가상화폐가 정부의 고유 권한인 화폐 발행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아시아 국가들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왕 위원은 어제 베이징 주재 아시아 국가 대사 초청 립세션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라들 간의 입장차와 불일치가 있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영원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내일은 인간이 달에 처음 발을 내디딘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달에 최초로 인류의 발자국을 남긴 아폴로 11호 착륙 50주년을 맞아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 상징물 중 하나인 워싱턴 기념탑에는 1969년 아폴로 11호를 우주공간에 실어보낸 발사체인 높이 약 106m의 세턴 V5호 로켓 이미지가 레이저 프로젝션을 통해 새겨졌고요. 19일과 20일에는 아폴로 50주년 달을 향하다라는 제목의 17분짜리 영상물이 워싱턴 기념탑을 수놓습니다.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담긴 원본 필름 테이프가 19일 소더비 경매에 출품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디오 테이프의 가격이 100만 달러를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필름에는 1969년 당시의 기술을 이용해 38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달에서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는 실시간 중계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 필름의 소유권은 1970년대 나사의 인턴이었던 조지에게 있는데요. 1976년 정부 경매에서 217달러 77센트를 지불하고 이 필름을 입찰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테이프들이 달에서 포착한 장면에 대한 가장 순수한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운에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9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주말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3도, 신의주 23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4도에서 33도, 함흥 21도에서 28도, 청진 지역은 20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난 알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지. 내가 사랑에 빠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노래하는 The Last Time 들어보시죠. 에릭 베넷이 부릅니다.
much too fast or way too slow. 'Cause all of my life I've waited for this day to find that once in a lifetime this is it. I'll never be the same. Taking me to say these words, and now that I've said them, they could never be enough. As far as I can see, there's only you and only me. This is the last time I'll fall in love. Last time I'll fall in love. The last time I'll fall 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군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기를 파괴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무인기를 잃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리들이 18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대면 협상을 재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학혁신판 일명 스타마켓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권 거래를 시작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 무인기를 파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미 해군 수륙양용 강습 상륙함, 이 복서함이 이란 무인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각 10시에 공해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군이 왜 이란 무인기를 파괴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무인기가 매우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복서함이 방어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Boxer took defensive action against an Iranian drone which had closed into a very, very near distance.
네, 여러 차례 물러나라는 미국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 무인기가 복서함에서 약 1000야드, 그러니까 914m 거리까지 가까이 다가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는데요. 복서함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미군이 대응에 나섰고 즉각 무인기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무인기를 어떻게 파괴했나요? 미사일로 격추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전자파를 이용해서 파괴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해상에서 도발적이고 적대적인 행위를 많이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 한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latest of many provocative and hostile actions by Iran against vessels operating.
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인들과 미국의 시설 또 이익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자국 무인기가 격추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8일 무인기를 잃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테헤란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자리프 외무장관이 말했듯이 이란 무인기는 모두 무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다른 곳에서 무인기를 잃은 일이 없다고 말했고요. 이란 반관영 타스메임 통신은 아볼파지 셰카르치 군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활동 중인 이란군 무인기가 모두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복사함이 이란 무인기에 대응했다는 그런 보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쪽에서는 미국 정부 발표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는데 미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레베카 레바리치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은 복수함이 파괴한 무인기가 이란 무인기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의 IRGC가 19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이 격추했다고 밝힌 무인기가 찍은 전후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무인기는 복사함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 통상적인 정찰 비행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복사함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에서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한다고 선언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11월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구하면서 미국과 이란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0일 이란이 미국 무인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습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여러 나라 유조선이 공격받는 일도 있었고요.
네, 지난 몇 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6척이 공격받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란은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란 측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500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원유, 금수조처 등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오히려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늘리는 상황입니다. 미 재무부는 18일 이란이 핵 계획에 쓸 수 있는 민감한 물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이란과 중국, 벨기에에 기반을 둔 여러 기업과 또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이란은 핵 계획을 둘러싼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면 좀 더 강화된 핵 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18일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는데요. 최근 이란이 우라늄 농축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자리프 장관은 이런 조처가 상당한 조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자들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란 측이 먼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등 즉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BOA에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이란의 핵 야심을 영구적으로 끝내는 안 등을 실제 경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지 3주가 됐는데요. 두 정상이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미국과 중국 대표들이 18일 전화 통화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또 중국 쪽에서는 류호 부총리, 중산 상무부장이 이번 통화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미국 쪽에서는 무역대표부가 통화 사실을 확인하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이후 양측이 전화통화만 하고 실제 만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주요 7개국 G7 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18일 이 중국 관리들과 전화통화에 앞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대면 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 쪽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를 이루고 발표한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이 양국 간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두 나라 간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이 매우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미중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한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강요회의에서 3,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를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사기로 했는데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중국 전자업체 화웨이죠. 이 제재 문제도 양국 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은 화웨이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관련 부품을 사지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미국 의회 쪽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일부 의원은 화웨이를 이 기술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걸 금하는 내용의 이 초당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화웨이 문제는 무역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드시 이 화웨이를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할 때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중국 정부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우신 장관은 화웨이 문제는 무역 협상과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주식시장이 곧 거래를 시작한다고요?
네, 이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학혁신판이 22일부터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증권거래시장인 상하이 거래소의 벤처, 그러니까 신생기업 전용 증시인 과학혁신판은 스타마켓이라고도 불리는데요. 25개 기업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최종 비준을 받아서 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증권 거래 시장이 있는데 굳이 과학혁신판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 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요. 또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다양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는 것이 분석입니다. 주식시장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과학혁신판, 신생 첨단 과학기술 기업들을 위한 장으로 신생기업이라는 특성에 맞게 상장 조건도 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나 소규모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개념이 북한의 청취자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뭔지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네, 뭐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막대한 회사 자금을 사업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이를 위해서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가 주식을 사게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요. 대신 투자자는 이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은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과 투자자 간의 거래를 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이 시장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에 의해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고 투자자는 원하는 주식을 이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고 또 팔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중국의 과학혁신판이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린다고 했는데요. 나스닥은 또 뭡니까?
네, 이 나스닥은 벤처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장외 주식시장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 애플 같은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첨단 기술 관련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상장돼 있고요. 요즘은 중국 기업들도 많이 상장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갓 설립한 기업에도 시장을 개방해서 벤처 기업들이 주식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혁신판도 그러니까 나스닥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상하이 증권시장, 이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려면은 최소한 2년 동안 기업 운영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 흑자여야 하는데, 이 과학혁신판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최소한 15%를 연구나 개발 또는 의약이나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생 기업들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이 증시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중국의 기존의 증권 거래소가 왜 신생 기업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네, 중국을 대표하는 주식 시장인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는 1990년대 초반에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증시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문을 연 건데요. 뭐 지금은 민간 기업들도 상장돼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영 기업들, 그러니까 뭐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 차이나라든가 또 국영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등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어디에 상장돼 있나요?
네, 중국의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죠. 이 알리바바나 또 검색 엔진인 바이두닷컴 등은 이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해외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가 또 불편하고 규모가 적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고요. 그 대안의 하나로 이렇게 과학혁신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주식 시장이 과학혁신판 외에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이 선전 증시에서도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치넥스트가 2009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중국이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판 나스닥인 과학혁신판이 개장을 하는 것도 혹시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뭐 두 가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정부 주도의 차세대 기술 육성 방식이 불공정하다면서 시정을 요구받아 왔는데요. 이 과학혁신판을 통해서 정부가 기술산업 분야 자금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진 스켈리아 변호사를 신임 연방 노동부 장관에 지명할 뜻을 밝혔습니다. 스켈리아 변호사는 앤토닌 스켈리아 전 연방 대법관 아들로 노동 고용 관련 소송 전문가입니다. 연방 하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노동부 장관 후보를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밤 트위터에 유진 스켈리아 변호사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켈리아 변호사가 법률과 노동 분야에서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켈리아란 성이 낯이 익은데요. 앤터닌 스켈리아 전 대법관과 관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앤터닌 스켈리아 연방 대법관의 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켈리아 변호사를 칭찬했는데 어떤 경력을 갖고 있나요?
네, 63년생으로 올해 55살입니다. 시카고 대학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왔고요. 현재는 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법률회사 소속으로 노동이나 고용 관련 건을 맡아 왔습니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초엔 현 윌리엄바 법무장관이 첫 번째로 법무장관직에 있을 때 특별 보좌관을 지냈고요. 2001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노동부 감찰관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스켈리아 변호사가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해서 부시 대통령이 다른 방안을 써서 스켈리아 변호사가 감찰관 직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다른 방안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휴회 중 임명이라고 해서요. 미국 헌법은 연방의회가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상원 인준 없이 고위관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2003년에 이 연방정부에서 나온 스켈리아 변호사가 2005년엔 대형 소매업체죠. 월마트가 내부 고발자 4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고요. 이듬해에도 직원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월마트 측을 변호해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스켈리아 변호사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요?
네, 고인이 된 아버지처럼 보수 성향입니다. 아버지처럼 이 보수 법률단체인 Federal Society, 연방주의자 협회 회원인데요. 민주당은 이 단체를 우익 조직으로 봅니다. 또 스켈리아 변호사가 노동조합에 적대적이었던 회사들을 많이 변호한 경력이 있고 또 강력한 노동법을 지지했는데요. 2006년에 월마트를 대신한 소송에서는 주정부가 기업 쪽에 직원 급여 비용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직원 건강보험료로 쓰도록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노동계 쪽에서는 노동부 장관으로는 탐탁지 않은 선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민주당과 이 노동계 쪽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스켈리아 변호사 지명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이 노동자가 아닌 기업 쪽 이익을 대변한 사람이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민주당은 스켈리아 변호사가 정식으로 지명되면 인준청문회에서 그를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스켈리아 변호사가 인준되면 알렉산더 어코스타 전 장관 뒤를 잇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어코스타 전 장관이 최근에 스스로 물러났죠. 그는 엉망장자 투자자인 제프리 앱스틴 씨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본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어코스타 전 장관이 과거에 앱스틴 씨 사건을 수사한 게 문제가 됐었죠.
네, 어코스타 전 장관이 2008년에 플로리다주 연방검사할 때 앱스틴 씨가 저지른 성범죄 혐의를 수사해서 처벌을 했는데요. 당시에 앱스틴 씨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앱스틴 씨가 그때 검찰 쪽하고 협상을 해서 13개월 징역형을 살고 나왔는데 너무 관대한 처벌이었다는 거죠.
네, 어코스타 전 장관 사임으로 노동부 장관직이 공석이 됐는데 노동부처럼 장관이 공석인 부서들이 있죠.
네, 노동부하고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보부입니다. 지금 세 부서가 모두 장관 대행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방부는 이 신임 장관이 정식으로 지명돼서 현재 인준 절차에 들어갔고요. 국토안보부는 여전히 지명 없이 케빈 맥컬리는 대행 체제로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연방 하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죠.
네, 연방 하원이 18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31대 반대 199였는데요. 이 가운데서 민주당 의원 6명이 법안에 반대했고요.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연방정부가 규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7달러 25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게 지난 2009년이었으니까요. 10년 만에 연방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만일 법안이 확정되면 바로 실행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도파들 요구에 따라서 6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에서 눈에 띄는 항목이 팁, 즉 봉사료를 받는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식당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밥값 외에 따로 팁을 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팁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최저임금이 시간당 2달러 13센트에 불과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모두 최저임금 15달러를 주라고 규정했습니다.
봉사료가 주 수입원인 노동자들에게는 큰 변화겠네요.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공화당 쪽은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 부담이 커지고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지역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연방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와는 지역정부가 연방정부하고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하고 지역정부가 규정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갈 텐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됐는데 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요. 백악관 쪽에서는 일찌감치 이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의회 쪽에서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네, 12호 의회 예산국이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엇갈리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노동자 1,700만 명의 급여가 오르겠지만 동시에 일자리 약 130만 개가 사라진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장점도 있고 동시에 단점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정부 차원에서 15달러 최저임금을 도입하려는 곳들이 있죠?
네, 이미 7개 주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또 현재 29개 주, 또 수도인 워싱턴 DC의 최저임금이 연방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또 민간기업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안에서 약물을 과용해 사망한 사람 수가 줄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최신 통계를 올렸는데요. 지난해에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자 수가 전해와 비교해서 5.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최종 집계가 아니고요. 예비 집계 결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과용 사망자가 지난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2018년에 대략 6만 8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해인 2017년에는 약 7만 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지역별로 역시 결과가 엇갈렸는데요. 이 오하이오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20%가 줄었고요. 반대로 미주리에서는 17%나 증가한 것이 특히 눈에 띕니다.
미국에서는 약물을 남용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990년 이래 2017년까지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30년 만에 드디어 사망자 수가 줄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렉스 아자르 연방보건후생부 장관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금 생명을 구하고 있고 약물 위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고 아자르 장관은 밝혔습니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망자 6만 8천 명도 사실 적은 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해보면요, 사망률이 7배나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 2014년하고 2017년 사이엔 매년의 사망자 수가 평균 5천 명 이상씩 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2018년 통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약물 과용 사망자 수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CDC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올해 초 통계를 보면 특히 또 이 하락세가 힘을 얻지 못하고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CDC 측은 설명했습니다.
2018년에 약물 과용 사망자 수가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네, 헤로인이나 처방 진통제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 같은 마약, 그리고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서 이 감소세를 상쇄했습니다.
지난해 약물 과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약물은 뭔가요?
펜타닐이라든지 펜타닐하고 비슷한 오피오이드였는데요. 대략 비율이 46%에 달했습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헤로인이 가장 많았는데 2016년부터는 이런 오피오이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닐은 어떤 약물입니까?
네, 말기에 암 환자가 겪을 수 있는 그런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씁니다. 이게 진통제 가운데 하나죠. 이 몰핀보다 무려 50배에서 100배나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CDC는 오피오이드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처방해주는 오피오이드, 펜타닐, 그리고 헤로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펜타닐 같은 오피오이드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마약 성분 때문에 중독성이 있고요. 또 중독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라서 써야 하는데요. 최근에 이 오피오이드를 의사들이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외부에서 불법으로 반입해서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안에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약물, 특히 오피오이드 과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가 오피오이드 과다 처방을 제한하거나 이 중독자들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 중독을 치료하는 약을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등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어떤 대책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내 손은 작아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건 당신 손이 아니라 제 손이죠. 그리고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노래하는 핸즈 들어보시죠. 주얼이 부릅니다. If I could tell the world just one thing, it would be that we're all okay. And not to worry, cause worry is wasteful and useless in times like these. I won't be made useless, won't be idle with despair. I'll gather myself around my faith, the light the darkness most fear. Steal your laughter, and heartache came to visit me, but I knew it wasn't ever after. We will fight, not out of spite, but someone must stand up for what's right. Cause where there's a man who has no voice, there are shadows singing. My hands are small, I know, but they're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이 발사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50년 전인 지난 1969년 7월 20일 우주인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50주년을 맞은 인간의 달 착륙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살펴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
1969년 7월 20일 미국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착륙선에 내려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디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는 큰 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우주인 에드윈 올드린도 착륙선에서 나와 달 표면에 내렸습니다. 그는 달 풍경이 굉장히 고적하다고 표현했습니다.
Okay, engine stop. Houston,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인류 최초 달 착륙 장면은 당시 TV를 통해 생중계됐고 전 세계에서 약 6억 5천만 명이 이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 두 사람은 약 21시간 동안 달에 머물렀습니다.
냉전의 산물, 유인 달 탐사 계획.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to achieving the goal before this decade is out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1961년 5월,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연방의회 연설에서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낸 뒤 이들을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가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한 건 정치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나라로 적대국인 소련과의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1961년 4월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태운 소련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돈 뒤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탐사에서 경쟁국인 소련이 앞서 나가자 이에 자극받은 케네디 행정부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인 달 탐사를 위한 미국의 아폴로 계획.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케네디 행정부의 달 탐사 계획에 따라 아폴로 계획이라 이름 붙은 유인 달 탐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40만 명이 참여한 이 아폴로 계획에는 대략 250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이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Ignition of the engines followed by liftoff of the vehicle will soon occur.
나사는 1961년 10월 신형 세턴 로켓을 시험 발사하는 등 아폴로 계획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는 이후 1967년 아폴로 1호부터 1969년 5월 아폴로 10호 계획까지 달 착륙에 필요한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폴로 8호와 10호는 달 궤도를 도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7년엔 아폴로 1호가 지상에서 시험 중에 불이 나 우주인 3명이 모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오랜 꿈을 이룬 아폴로 11호.
나사는 마침내 1969년 7월 16일 우주인 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를 실은 아폴로 11호를 발사했습니다. 달 착륙 임무를 맡은 아폴로 11호에는 암스트롱이 선장을, 올드린이 착륙선 조종사, 그리고 콜린스가 사령선 조종을 맡았습니다.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32 minutes past the hour. Liftoff on Apollo 11.
아폴로 11호는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를 날아 나흘 만에 달에 다다랐습니다. 이어 1969년 7월 20일 드디어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착륙선 이글을 타고 사령선에서 분리된 뒤 달에 내렸습니다. 이때 달 궤도를 도는 사령선에는 마이클 콜린스가 남아 28시간 동안 지구와 교신하면서 달 표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달에 내려 미국 국기를 꽂은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달 암석과 흙을 채취했고 몇 가지 과학 실험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사령선으로 무사히 귀환했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새 우주인은 7월 24일 태평양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아폴로 11호 계획은 우주선 발사와 귀환까지 모두 8일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인 달 탐사 계획의 중단.
나사는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모두 6차례 달 유인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아폴로 11, 12, 14, 15, 16, 17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고 우주인 12명이 달에 내렸습니다.
Apollo 13 to the moon is in serious jeopardy this morning and is not going to make a moon landing.
이 가운데 아폴로 13호는 달로 향하다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 임무를 포기하고 구사일생으로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달에 다녀온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으로 그 뒤로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달에 사람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예산 문제와 유인 달 탐사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아폴로 계획을 중단했고 이후 유인 달 탐사 대신 우주 왕복선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유인 달 탐사의 재개.
지금까지 달에 사람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This is China's third manned space mission. China hopes to have its own space station in the next few years.
하지만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 우주국 등도 달 궤도나 표면에 탐사선을 보낸 바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달 탐사에 뛰어든 건 자원 채굴 같은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달 탐사가 국력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근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The directive I'm signing today will refocus America's space program on human exploration and discovery. It marks an important step in returning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계획을 담은 행정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인 달 탐사 분야에서 미국 외에는 특히 중국이 눈에 띕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달에 유인 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유인 달 탐사 경쟁에서 어떤 나라가 이길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신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입니다. 유럽의회가 지난 7월 16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을 새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는 앞서 7월 2일 EU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EU 정상회의에서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공식 추천됐습니다. EU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집행위원장인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뒤를 이어 오는 11월 1일부터 직무를 시작합니다. 올해 60세인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 출생으로 13살 때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런던 정경대학에서 경제학을 그리고 독일 하노버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2005년부터 독일 기민당원이었습니다. 강력한 유럽 통합 지지자인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2013년 독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장관 재직 기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독일의 역할을 늘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또 기후변화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유로존을 늘리는 것에도 찬성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나토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합동 군사력에 EU가 투자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EU 직위에 남성과 여성을 균등하게 배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달 착륙 50주년,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Evelyn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봉 영화 몬스터 호텔 3편을 보면서 영어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평생 호텔을 운영하느라 단 하루도 휴가를 가보지 못한 몬스터 호텔의 주인 드라큘라 드랍. 아빠의 생애 첫 휴가를 위해 그의 딸은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여름을 맞이한 몬스터 호텔 가족들은 인간 세상으로 첫 휴가를 떠납니다.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Nailed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hoy there! I am Captain Erica.
You must be the one and only Dracula.
You nailed it, honey! Best summer vacation ever!
You nailed it, honey. Nail 하면 못, 손톱 혹은 못으로 박는다 라는 동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Nailed it은 잘했어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못으로 벽에 어떤 것을 깔끔하게 고정하는 표현을 상상하면 감이 잘 오겠죠? You nailed it. You did a great job. 아빠 드라큘라 드락은 크루즈를 시작하자마자 미모의 크루즈 선장 에리카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얼마 안가 그녀의 무서운 음모가 밝혀지며 몬스터 호텔 가족들의 휴가는 악몽으로 바뀌는데요. 아빠 드라큘라가 딸의 크루즈 여행 계획을 칭찬하며 한 말 You nailed it, honey. 정말 잘했어.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hoy there! I am Captain Erica.
You must be the one and only Dracula.
You nailed it, honey. Best summer vacation ever.
잘했어. 잘 이뤄냈어. You nailed it, honey.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I'll see you guys next time. 저희 Cinema English 코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루더 벤드로스의 아버지와 다시 한번 춤추길 노래하는 Dance with my father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ack when I was a child Before life removed all the innocence My father would lift me high And dance with my mother and me And then spin me around till I fell asleep Then up the stairs he would carry me And I knew for sure I was loved. If I could get another chance, another walk, another dance with him, I'd play a song that would never, ever end. How I'd love, love, love to dance with my father again. When I and my mother would disagree To get my way I would run from her to him He'd make me laugh just to comfort me Yeah, yeah Then finally make me do just what my mama said Later that night when I was asleep A dollar under my sheet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gone from me If I could steal one final glance One final step One final